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2026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강팍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간음을 일삼고 있던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호세아는 이 아내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예언을 하던 시기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직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제2의 황금기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매우 해이해졌고 침략이나 전쟁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안일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계속된 평화로 인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고 곡식의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고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이렇게 부강한 자신들에 대한 어리석은 자부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득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극도의 타락으로 빠져들었고 국가적 대재앙의 위기의 상황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그들은 그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쾌락과 안위만을 추구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정축제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약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했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약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일삼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한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은 그들이 다산을 기원하면서 종교적 매춘을 통해서 극도의 음란한 생활을 그들이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세라를 숭배하는 산당들까지 나라 곳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은 이와 같은 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불타는 심정으로 민족적인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각성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끓는 심정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과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는커녕 그들의 타락은 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기어이 징계를 받게 하고자 하실 때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다가는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쓰라린 고통을 기어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 어떤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불어넣고자 하시는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찢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그분께서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확히 번역을 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라 너희는 반드시 와야만 한다고 간절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확고하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선지자는 매우 강경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나마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인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이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치실 것이다. 성경의 원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찢다, 타라프라는 이 동사는 짐승이 먹이를 찢다라는 뜻입니다. 난폭하게 찢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타라프라는 히브리 말에 담겨 있습니다. 치다, 나카라는 말은 때리다, 상처를 입히다, 죽이다, 심지어 죽이다, 때려서 죽이는 이런 의미, 패배시키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나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씨 좋으신 분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간에 항상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분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을 절대로 아프게 하거나 고난을 겪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려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의도하신 계획과 뜻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만드시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두고 그것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죄악들에 관해서 참기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평화로운 삶을 찢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실 수 있고 우리를 때려서 크게 상처를 입히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깊은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다를 때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화해를 굳게 지키고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매 있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찢어놓고 쳐서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 마침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신 그 끝에 기어이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던 자는 돈이 찢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기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던 자는 자기의 몸이 질병으로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자랑하던 자는 그 자식으로 인해 가슴이 찢겨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중요하게 여기던 자는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우겨싸맴을 당하면서 배신과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에 깊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기의 배우자가 전부였던 자는 그들이 자신들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이 같은 고난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징계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참된 진리와 교리로 그 선명한 진리의 빛 앞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철저하게 찢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 오늘까지 교회가 이룬 이 모든 그릇된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무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잔인한 고통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던 교회들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맹렬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며 무의미한 것들임을 깨닫고 그 마음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찢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세상으로 나갔던 자들이 누더기를 입고 돼지의 사료로 줄인 배를 채우는 그 처량함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찢어 놓으시며 그들을 쳐서 깊이 상처를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찢고 때리기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이제 다시 그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자유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낫게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형 라파, 이 라파의 말은 뜻은 고치다, 치료하다, 원상태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싸매다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형 하바쉬라는 말은 붕대를 감다, 상처를 싸매다, 상처가 악화되지 않게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치유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있는 언약의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깨트리시고 자식들까지 모두 죽게 하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난 채로 자기의 육체는 깊은 질병으로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욥을 보십시오. 그 시련의 밑바닥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아 철저하게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은 욥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속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형통한 삶을 살아온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는 이제 곤고한 날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곤고한 삶을 살아온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새 날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날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리기만 하고 싸매어 주지 않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찢으시나 낫게 하시는 사랑이요, 치시지만 다시 싸매어서 온전케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돌이킴과 회개의 기도는 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하고 결연한 기도가 그 제목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기도가 뭐냐? 주님, 제발 이 아픔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개혁되면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악인이 사라지면 또 다른 더 악한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나가면 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거나 이 모든 악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먼저는 선명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도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 욥기 시작에 욥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 속에서 결국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목조목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회개를 받아내시고 다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욥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여겨야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닙니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내 신앙에는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멀리 떠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내내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소스라치도 놀라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무리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려도 전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기어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한치도 틀림없는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과 드러나게 하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방황과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무장되지 않은 채로 악에 저항할 힘도 능력도 없고 맛을 잃은 소금과 꺼져버린 등불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박해와 핍박을 감당할 어떤 신앙의 야성도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는 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인데도 여전히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려한 바대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성경과 교리로, 참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얼마나 더 악한 시대의 표적과 징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셔야 교회들이 깨어날까요? 얼마나 더 피부에 와닿는 박해와 고난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예배당의 바닥을 뒹굴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까요? 점점 흑암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만큼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워지고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나님을 찾을 터인데 아직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제라도 찢어진 마음과 상처입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우리의 묵은 죄를 회개하고 부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고 배가 부른 자들입니다. 여전히 뜻을 세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가치들에 여전히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직 찢겨지지 않았고 우리는 심하게 맞아 죽기에 이른 상처를 입게 된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럴 때를 지금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이 진리를 드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모두 자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하십시오. 무감각하고 안일하며 방만한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안 되고, 뜻을 세우고 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뜻을 세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두 날들 후에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틀 후에 제3일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틀과 3일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300년 뒤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이틀 뒤에 제3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3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리고 뒤이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먼 훗날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찢으시고 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고 일으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하나님 앞에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풀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런 자의 마음에는 어떤 평강도 기쁨도 말씀을 통한 충만한 은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듯한 친밀함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간음의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기를 절규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친밀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자녀 삼아 주신 모든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우리의 열망과 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와 교통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과 순결을 사모하면서 경건에 진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의의 태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날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해야 될 이유이고, 죄와 싸우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창궐한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배도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낯을 감추신다면, 자, 그런 날들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곧 우리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날벼락 같은 선언,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깊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가봇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입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이러함에도 기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뒤따르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처럼 고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처럼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늦은 비처럼 땅에 내리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결연히 품어야 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고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주의의 아주 고질적인 병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 호세아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몇 백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또한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모두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스도의 믿고 행하게 될 때 교회와 신자들은 반드시 세속화되어서 부패와 타락을 불러오게 되고 그로 인해 환난과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처럼 모든 역사적인 전통들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올바른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자 우리가 지금 보듯이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버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라다트 에트 예호와, 라다트라는 동사의 원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깊이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부가 서로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이 알고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함으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극도의 친밀함을 두 부부가 느끼듯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저 적당히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속한 이들로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지함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맹목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신앙과 삶에서 부디 돌이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장 우선이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힘써, 네르데파, 힘써라는 말, 추적하다, 뒤를 따르다라는 의미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쫓아갈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뒤쫓아가다. 네르데파, 열심히 뒤쫓는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혹은 주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집요하게 그것을 추종하고 알고자 하고 집착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좋아가지고 막 거기에 목을 매듯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맛집을, 좋아하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그 틈만 있으면 명소를 여행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열심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추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실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매일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빛처럼 어느 날은 태양이 안 떠오르는 날이 있어. 매일매일 흑암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여명의 그 새벽빛처럼 그리고 때를 따라 대지를 적시는 비같이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게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새벽과 늦은 밤에 여러분의 말씀을 펴는 시간에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먼 곳에서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떠오르는 새벽빛의 태양 광선처럼 그렇게 일정하게, 그리고 비와 늦은 비로 매우 시기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비와 늦은 비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먼저 비 게쉼, 게쉼 이 말은 비나 소나기를 의미하는데, 팔레스타인이 근동지방의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만 비가 내립니다. 겨울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쟁기질과 그 다음에 밀보리, 귀리 등을 파종하는데 아주 이롭도록 땅을 부드럽게 하는 비입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 여기서 말하는 봄비죠.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인데 농작과 파종에 필요한 생명수를 풍족하게 공급해주는 비입니다. 이 두 차례 내리는 비에 따라서 그해 농사의 성패가 좌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간주할 만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풍작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임하시는 분이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마른 땅을 비가 흥건히 적시듯이 그렇게 곤고하고 척박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즉시 그들에게 임하셔서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 최악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고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할 필요가 없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지를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절대로 외롭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이 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실 것임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모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에 반한 법과 제도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점점 억압당하는 시대가 활짝 열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위축되고 복음의 전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 더 힘써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과 밤마다 하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기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 담대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쇠처럼 단단해지도록 단련하고 연단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제 그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과 가슴 벅찬 감격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한 해를 힘차게 열어젖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써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자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또 폭풍 속을 뚫고 한 해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이 한 해도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